VOA 세계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0일 태국을 방문해 양국의 동맹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방콕에서 돈 뿌라만나의 태국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가진 후 기후변화와 안보 협력 등에 있어 양국의 전략적 동맹과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양국 간 공급망 복원에 관한 양해각서에도 서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서명 후 기자들에게 양국은 자유개방과 연계된 번영,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회복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양국은 이 같은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 더 긴밀히 협력했다며 양국의 경제적 유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하고 앞으로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뿌라만나의 장관에 이어 프라유트 찬오차 태국 총리도 만날 예정입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찬오차 총리와 만나 보건과 기후변화 협력, 그리고 내년에 미국이 주최국을 맡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회의, APEC 회의와 관련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태국 방문에 이어 11일 일본을 찾아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사망과 관련해 일본 국민에게 조의를 표하고 일본 고위 당국자들과 만난 뒤 본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10일 참의원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이날 선거는 참의원 절반인 125명을 선출합니다. 이 선거 직전 발생한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사망 사건이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대한 중간 평가로 여겨지는 이번 선거에서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 의석을 무난히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헌법 개헌의 큰 틀에서 동조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 요건을 충족하는 3분의 2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의원 의석수는 248석이며 의원 임기는 6년입니다. 3년마다 전체 의원의 절반을 새로 뽑습니다. 일본 주요 언론사들은 이번 조사 결과 새로 뽑은 125석 가운데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을 합쳐서 최소 63석, 최대 80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민당 총재를 겸하는 기시다 총리는 여당의 과반 유지를 승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8시 투표가 끝난 뒤 언론사들의 출구조사가 결과가 공개되며 선거의 윤곽은 이날 자정에서 11일 새벽 사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일본에서는 역대 최장 기간 총리에 재임했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지난 8일 일본 나라현에서 참의원 선거 유세를 하던 중 남성의 총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피격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9일 우크라이나 지원병들이 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영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앞으로 몇 달에 걸쳐 최대 1만 명의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영국에서 군사훈련을 받을 것이라며 첫 번째 훈련 집단은 지난 7일 벤 월리스 국방장관과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월리스 장관은 이번 훈련과 관련해 영국군의 세계적인 전문성을 이용해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주권과 자신들의 미래를 선택할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군사를 재건하고 저항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위해 영국군인 1,050명이 배치됐습니다. 이들은 군 경험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우크라이나 자원병들을 훈련합니다. 자원병들은 이번 훈련에서 영국 군인들이 받는 기초 군사 훈련을 기반으로 무기 조작법과 전투 현장 응급 처치, 야전술, 순찰 전술, 무력 충돌법 등에 관해 배우게 됩니다. 이번 훈련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항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영국이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에서 집중적인 포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9일 도네츠크와 루안시크에서 러시아의 폭격이 이어졌다며 공격은 특히 돈바스 동부 산업지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파블로 키릴렌코 도네츠크 주지사는 9일 러시아의 로켓이 차시우 야르마을에 떨어져 30명 이상이 건물 잔해 더미에 갇혔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숙입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8일 선거 유세 도중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북한에서 사회 통제를 담당하는 당 간부들이 참석하는 특별 강습회가 열렸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총격 사망 사건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아베 전 일본 총리가 8일 괴한의 총에 맞아 사망했는데요. 자, 먼저 사건 개요부터 좀 윤 기자가 전해 주시죠.
예, 그 아베 전 일본 총리가 총에 맞아서 사망한 사건, 일본뿐 아니라 사실 전 세계가 상당한 충격파에 휩싸였는데요. 이번 사건은 일본 현지 시간으로 8일 오전 11시 30분께 발생했습니다. 현장은 일본 서부 나라현의 나라시라는 곳이었는데요. 이 나라현 나라시는 오사카, 일본 중서부 지역이죠. 오사카에서 좀 가까이 있는 지역이고요. 그 아베 전 총리는 이 나라시의 한 그 기차역 인근에서 참의원 선거, 참의원 선거가 일본에서 이제 10일, 일요일인 10일 열리기로 돼 있는데요. 이 참의원 선거에 출마한 자민당 후보를 위한 지원 유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유세 도중에 오전 11시 30분께 등 뒤에서 그 총격을 받고 쓰러졌습니다. 그 총격이 몇 발이나 가해졌는지는 확인되지 아직 않고 있고요. 아베 전 총리는 쓰러진 직후에 급히 헬기편으로 인근의 대학병원으로 후송됐고요. 여기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오후 5시 조금 넘어서 사망했습니다. 이 대학병원 의료진은 아베 전 총리가 목 두 곳과 심장 그리고 가슴에 대혈관에 손상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이혈과 대량 수혈을 통해서 치료를 계속했지만 사망했다. 특히나 병원에 이송됐을 당시에 심폐정지 상태였고 따라서 살리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아베 전 총리는 올해 1954년생이니까 올해 68살이고요.
네.
이 아베 전 총리를 사망케 한 총격 용의자는 해상자위대에서 과거에 3년간 근무했던 41살 남성으로 밝혀졌는데요. 현장에서 체포된 뒤에 현재 살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네. 남성이 사용한 총기는 그 일반적인 총을 개조해서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전직 해상자위대 출신이라는데 이 범행 동기가 밝혀졌습니까? 최 기자가 좀 이 부분 좀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신조 아베 전 일본 총리에게 이제 총을 쏴 살해한 용의자의 이름은 야마가미 데스야라는 사람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전직 해상자위대 출신입니다. 2002년부터 3년간 해상자위대에 근무하다가 그 후 그 제조업체를 다녔다고 그러고요. 올 4월에 회사에서 퇴직을 한 그런 상태였다고 그럽니다.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야마가미는 이날 그 나라현 나라시에서 선거 유세를 하던 그 아베 전 총리에게 총을 쏴 살해하고 바로 그 경호원들에게 잡혀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NHK 방송 여기에 따르면은 현장에서 그 검은색 테이프에 감겨진 총이 그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게 그 일반적인 그런 총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총을 그 개인적으로 만들었거나 다른 사냥용 총을 개조한 게 아니냐 이런 것이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이고요. 범행 동기는 아직 그 분명하게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일본 그 언론에 따르면 야마가미는 경찰 조사에서 아베 전 총리에게 불만이 있어서 죽이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정치 신조에 대한 원한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그 마이니치 신문이 그 보도한 건데요. 그 용의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특정 종교단체 간부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간부를 노릴 생각이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아마 그 어떤 특정 종교단체와 아베 그 전 총리가 무슨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해한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는데 아직 분명하게 그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지금 계속 그 야마가미를 그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조만간 그 경찰의 발표가 나올 것 같고요. 이어서 그 경찰이 그 야마가미의 집을 그 수색을 했다고 그러는데 집에서 폭발물 그 사제총 이런 것이 여러 것이 그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행 동기가 아직 좀 불명확하긴 한데요. 경찰이 아마 조만간 발표를 하면은 범행 동기가 좀 밝혀질 그럴 전망입니다.
네. 일본 정부는 물론이고 일본 국민들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고요.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충격을 금치 못하면서 각국 지도자들이 또 애도를 표하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본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고요. 일본의 전직 총리가 총격으로 사망한 사실도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총기 관련 사건이 거의 없는 나라가 아닙니까?
예.
이번 사건에 총기가 개입됐다는 것도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다. 이렇게 일본 언론들은 전하고 있고요. 이번 사건에 그 직면해서 일본의 방송들은 이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특보 취재로 지금 시시각각 새롭게 나오는 소식들을 전하고 있고 또 아베 총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문들도 호혜를 발행해서 이 사실을 전하고 있고요. 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아베 전 총리의 사망을 발표하면서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시다 총리는 지방 유세 일정을 취소하고 총리 관저로 복귀했고요. 그 성명을 통해서 참으로 안타까워서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 위대한 정치인을 잃었다. 이렇게 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도 이번 사건의 추이 그리고 또 그 전직 해상 자위대 출신으로 알려진 용의자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지금 사건의 추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면서 지금 보고 있고요. 아베 전 총리는 잘 알려진 대로 전후 세대로서는 처음 일본 총리였고요. 또 일본의 헌정사상 최장수 총리였습니다. 일본 정치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보수 우익, 일본 내 보수 우익 세력의 구심점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정치인의 사망에 대해서 좀 상당히 큰 말하자면 충격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아베 전 총리의 그 인물에 대해서 최 기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8일 그 세상을 뜬 아베 전 총리는 그 두 차례 총리를 지내서 총 그 8년 9개월간 총리를 재임한 일본의 그 최장수 총리입니다. 지난 2006년에 52살의 나이에 전후 그 최연소 총리로 그 취임을 했지만 당시에는 여러 그 정치적 문제 또 건강 악화 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1년 만에 물러났고요. 그로부터 5년 뒤죠. 그 2012년 12월에 재직권에 성공해서 2020년 9월까지 7년간 그 장수한 그런 그 정치인입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아베 총리는 일본의 그 보수 우파의 아주 그 구심적인 그런 정치인인데요. 재임 기간 중에 그 헌법 개정, 특히 그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려 했고 보통 국가를 만든다 이런 그 목적 아래 헌법 개정 개헌에 굉장히 그 집중했던 그런 총리고요. 또 하나는 그 경제에서도 그 상당한 그 변화를 많이 꾀했습니다. 앞서 그 일본이 한 20년 동안 상당한 그 불황에 시달렸는데 아베노믹스 이렇게 과감한 그 재정 투입, 금융 지원 이런 걸 통해서 상당한 경제적 변화를 이끌어내서 어느 정도 그 인기를 모았고요. 또 하나 그 야스쿠니 신세를 그 참배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한국, 일본, 중국의 반발을 샀고요. 한국과도 그 여러 가지 인연이 있는데요. 한국 그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이죠. 당시에는 그 문제가 됐던 그 위안부 문제 이것과 관련해서 그 한일 간에 합의를 했지만 뒤어서 그 한국 문재인 정부와 이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어서 한국에 대해서 그 수출 규제 반도체 분야에 대한 그 수출 규제를 한 그런 총리였고요. 주목할 점은 그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2020년 그 퇴임 후에도 아베가 그 집권 그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을 거느리면서 상당한 그 영향력을 그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총리로 있는 기시 후미오 총리가 이제 총리가 된 것도 아베 그 전 총리가 상당히 밀었다 이런 관측이 많고 상당히 그 마쿠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던 그 우익 보수파 정치인이었는데 그 총격을 맞고 사망했다 이런 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장 12일에는 일본 참의원 선거가 실시되는데요. 이번에 아베 총리의 사망이 그러면 이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대체로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0일의 참의원 선거는 그동안의 여론조사를 보면 집권 자민당이 과반수 의석을 안정하게 차지할 것이다라는 분석이고요. 이런 분석이 여전히 유효하고 아베 전 총리의 이번 사망과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 관련이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말씀드린 대로 지배적입니다. 다만 예. 이 아베 전 총리가 이번 내 보수 강경파의 구심점 역할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그 사건으로 그 아베 전 총리를 지지하는 계층이 결집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자민당에 좀 더 유리한 선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관측도 없지 않습니다. 이 네. 사실 이 일본 선거 자민당은 지금 참의원 선거에서도 그렇지만 상당히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의원과 중의원에서도 계속해서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하면서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민당은 잠깐 동안 두 차례 권력을 넘긴 짧은 기간을 제외하면 사실은 사실상 전후 70여 년 넘게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해왔다. 일본 내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 있습니다.
네. 아베 전 총리는 2차 대전 이후 일본의 그 만들어진 그 일본의 평화 헌법 이거를 이제 개헌해서 새로운 그 뭐 국가 체제로 가려고 하는 걸 평생 목표로 삼아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러면 어떤 그 분위기가 개헌에 좀 힘을 싣게 될까요?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먼저 좀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본의 그 현재 그 평화헌법 이것은 그 1947년에 일본이 그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하고 만들어진 헌법인데요. 미국의 이제 주도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일본 헌법은 그 다른 나라 헌법과 달리 상당히 그 특이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전쟁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우리는 하지 않는다 이해하고 있고요. 또 군대를 갖지 않고 또 교정권 전쟁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갖고 해서 저희가 흔히 그 평화헌법이라고 부릅니다. 또 일본군이라고 저희가 하지 않고 자위대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제 이 같은 그 이유에서 있는 거고요.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그 일본은 그 평화헌법을 기조로 해서 국가 방위 안보 문제는 사실 미일 안보 조약에 전적으로 의존해왔고 그야말로 평화헌법에 있었다 안주해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아베 그 전 총리는 그 재임 시절에 헌법 개정을 위해서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그 바꾸진 못했지만 몇 가지 그 수정한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집단적 자위권 또 무기 수출 3원칙, 또 NSC 그 국가안전보장회의 이런 그 몇 가지 그 조치를 취한 게 있고요. 관련된 그 10여 개의 그 헌법을, 아니, 10여 개의 그 법률을 그 개정, 수정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 헌법 개정을 하려면 그 의석의 한 3분의 2가 필요한데 이것을 확보 못해서 헌법은 결국 개정하지 못했는데요. 역시 중요한 것은 그 일반 국민들이 헌법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그런 것인데요. 얼마 전에 그 교도 통신이 그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일반 일본 국민들을 상대로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여론조사를 했더니 개헌에 반대한다 이런 사람들이 한 47%고 개헌에 네. 찬성한다 이런 사람들이 한 40%니까 그 격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한 7% 차이밖에는 안 나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다수는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번에 그 아베 전 총리의 사망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런 그 얘기를 해보면 일본 여론을 보면 아마 정치인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아마 그 개헌을 더 추진하자 이런 목소리가 크게 나올 것이고 아마 일본 국민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망설이거나 그럴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은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네. 현재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일본의 방위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래도 뭐 그런대로 추진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 방위 예산은 사실 일본 정부가 그동안에 꾸준히 그 증액을 매년 증액을 해왔던 부분이고요. 예. 특히나 지금처럼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와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일본이 이제 동북아 지역의 핵심 그 지역 국가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방위 예산 증액 이것이 큰 변함없이 계속 추진될 것이다 라는데 이론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일본은 네. 실제로 중국과 최근에는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잘 아시는 대로 그 나토 정상회의에도 일본과 한국의 말하자면 총리와 대통령이 각각 처음으로 정상회의에 참석 받아서 그 회의에 참가하지 않았습니까? 초청을 받아서 네. 이런 상황에서 이 방위 예산을 꾸준히 증액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중국의 위협에 일본과 미국과 손을 잡고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기본 그 군사 안보 정책의 방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볼 때 아베 전 총리 사망이 미국과 일본 관계 그리고 그 외에 동북아 정세 여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헌법 개정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뭐 두고 봐야 될 그런 문제고요. 조금 전에 예. 얘기가 나온 이제 방위비 증강, 일본의 그 군사력 강화 이런 쪽은 상당히 그 주목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그 현행 그 기시다 총리는 그 아베 전 총리의 그 어떤 뜻 이런 것을 이어받아서 헌법 개정은 좀 망설이고 있지만 방위비 그 증액은 상당히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기시다 총리가 최근에 얘기한 걸 보면 일본 정부는 그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에 대비해서 여태까지는 한 1% 정도만 그 방위비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토처럼 GDP 대비 2%까지 늘리겠다 이런 방침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5년 지난번에 발표된 걸 보면 일본의 그 방위비를 5년 안에 두 배로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배로 늘린다면은 약 10조 엔까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네. 일본 방위비가 사실 엄청난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일본이 쓰는 방위비가 전 세계 방위비 중에서 한 9위 그 정도 되는데 만일 두 배 그러니까 10조 엔까지 늘리게 되면 전 세계 방위 예산 중에 그 3위가 됩니다. 그렇다면 네. 일본이 그 상당한 그야말로 재무장화 이런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것은 미국이 같은 그 방위비 증강을 그 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도 도쿄 갔을 적에 기시다 총리하고 만나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 여기에 대해서 찬동 의사를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재무장화 또 방위비 증액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동아시아 구도가 지금은 그 미국이 주도하는 이런 그 주도였는데 동북아 정세가 그 일본 대 중국 구조로 바뀔 수 있고 이에 따라서 한국의 위상도 상당히 흔들릴 수 있다 이런 그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그 일본의 그 방위비 증액 또 보통 국가와 헌법 개정 이런 것이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한국이 이 아베 총리 그 기간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는데 저 앞으로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실 그 지금 이제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한 직후에 이런 여러 가지 정세라든지 동북아 미일 관계 또는 한일 관계 이런 거를 전망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켜봐야 될 그 포인트라 그럴까요? 이것은
네.
앞서 최 기자가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금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후광을 얻고 그 현직에 오른 그런 인물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강경 보수파인 아베 전 총리의 외교 안보 노선에 대해서도 상당히 말하자면 추종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그 실제로는 기시다 총리는 사실은 강경 보수파보다는 온건 중도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이제 아베 전 총리의 말하자면 사망으로 그 아베 전 총리의 영향력이 이제 사라져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가 나름대로의 국내외 정책 을 펼칠 기회가 있을 것이냐 또 그런 용의가 있는 것이냐 이런 네. 부분에 전문가들이 좀 그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사실 한국과 일본 관계만 해도 아베 전 총리 시절에 그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이 양국의 과거사 문제로 인해서 한국과 일본이 상당히 관계 악화를 겪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에서 윤석열 새 정부가 들어섰고 또 기시다 그 총리 정부도 이제 아베 전 총리의 말하자면 강경한 대한 그 입장 한국에 대한 입장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걷어지게 되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에서 좀 더 유화적인 입장으로 나서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도 없지 않습니다.
네.
물론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제 그 가능성의 문은 한국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측면 그리고 아베 전 총리의 영향력이 시간이 갈수록 이제 사망으로 인해서 사그러질 것을 감안하면 뭔가 긍정적인 변화의 동력은 좀 더 생긴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각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후로도 뭐 많이 이제 계속 나왔습니다만은 사망한 바로 그 직후에 나온 그 국제사회의 반응 이 부분을 최 기자가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아베 전 총리가 그 사망했다, 총격을 맞았다 이런 그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지도자들은 그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그 아베 총리의 전 총리의 그 가족 그리고 일본 국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그 사건 직후에 아베 전 총리의 비극 직후에 그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이런 그 입장을 내놨고요. 한국 윤석열 대통령도 그 부인 아키에 여사한테 조전을 보내서 일본 헌정 사상 그 최장수 총리에게 총리이자 존경받는 정치인가를 잃은 유가족과 일본 국민에게 애도와 그 위로의 뜻을 전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보리스 영국 총리 그리고 엠마뉴엘 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트위터 등을 통해서 상당한 그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 회의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은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을 했는데 이번 G20 외교장관 회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무엇일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중 경쟁이 오판이나 대결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이렇게 밝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누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사실 이번 G7 외교장관 회의는 물론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외교장관 회의도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안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여러 가지 파장들을 어떻게 그 참가국 외교장관들이 정리할 것인가 이런 점이 그 굉장히 관심사였고요. 관련해서 네. 언론들은 이번 회의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식량과 에너지 위기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회의에서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이런 그 보도들이 잇따랐죠. 그랬는데 사실 그 이 회의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그 참가국 외교장관들이 어떠한 말하자면 입장 정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그 여파 그리고 그 침공 자체에 대해서 참가국들이 입장이 통일되지 못했던 것이고요.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 외교장관도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첨예하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식량 에너지 위기 상황의 해법들이 다 달랐던 것이고요.
예.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외교장관들이 모였지만도 공동 성명을 내지 못했고요. 이 매번 예. 그 회의에서 그 장관들이 이제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하진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는 단체 사진 촬영도 하지 못했다고 언론에 네. 전하고 있습니다.
예.
블링컨 장관은 이제 그 중국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이 저희들이 이 방송 녹음을 하는 8일 날 녹음을 했지만요. 9일 날 만나니까 그 내용은 이제 좀 더 있어야 확인될 것이고요.
예.
이 회의와 관련해서는 앞서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던 대결이 자칫 오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문제가 논의될 것이다. 이렇게 미국 측은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미국과 한국, 일본 외교장관이 가진 회담, 이 3국 외교장관 회담, 여기에서는 뭐 어떤 것들이 얘기가 됐는지 그 부분도 좀 한번 알아보죠.
네, 미국, 한국, 일본 세 나라 외무장관이 이번 주요 20개국 G20 회의를 계기로 따로 만나서 이제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는데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그리고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8일 그 현지에서 만나서 3국 그 외교 회담을 열었습니다. 주로 아마 북한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회담의 그 배경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그 열렸던 그 미국, 한국, 일본 정상회담 이어서 열린 거기 때문에 그 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가자 이런 것을 아마 집중적으로 논의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처음으로 그 세 장관이 그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과 관련된 상황을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6월 5일 이후로는 미사일은 지금 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상황을 아마 그 어떻게 보느냐 서로들 그 의견을 그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또 하나는 만일 북한이 그 7차 핵실험 등 도발을 할 경우에 세 나라가 그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을 하자. 이거 기존 입장인데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이것은 역시 그 유엔 안보리 또 양자 차원, 독자 차원의 그 같은 그 제재를 가하자 이런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고요. 이와 동시에 북한을 그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서 유연하고 열린 그 외교적 접근을 하자. 이것도 다시 한번 이미 그 합의된 내용입니다만은 이 문제도 다시 한번 그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나토 그 정상회담 때부터 논의가 됐던 건데요. 삼국 간 그 안보 협력 그리고 관련된 기후 변화 공급망 이런 문제도 계속 얘기가 됐었고요. 또 하나는 그 G20 회의가 열리는 도중에 아베 그 전 총리의 그 사망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 논의가 있었다 이렇게들 그 밝히고들 있습니다.
네. 또 관심을 끄는 그 회담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 중국 외교부장의 그 만남인데요. 여기서는 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굉장히 관심을 모으는 사안이었죠. 왜냐하면 최근에 한국 정부가 이제 나토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고 하면서 중국 정부가 상당히 이제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회의에서 이제 나오는 거 보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 공개적으로 이제 대외적으로 발표한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이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요. 이제 그 박진 장관은 중국이 그 북한에 도발 행동에 대해서 그 말하자면 자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대화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달라 이런 그 당부를 했고요.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 이렇게 박진 장관은 왕이 부장에게 얘기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 왕이 부장은요, 이 중국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이 동북아 지역에서 냉전적 사고가 되살아나는 것을 막고 강대국 대결과 집단 정치를 불러오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이런 그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윤석열 정부의 최근에 말하자면 이제 그 가치 외교, 가치 동맹을 내세운 미국과의 긴밀한 말하자면 관계 강화에 대해서 상당히 견제하는 듯한 그런 발언인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서 왕이 부장은 중국과 한국이 헤어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동반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국제정세와 관계없이 말하자면 우호관계를 그리고 또 협력을 이어나가자 이런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북한 내부 소식 잠깐 알아보도록 하죠.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 당 간부들을 불러서 특별 강습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자,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그 강습회를 연 목적이라고 할까요?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 이 강습회가 사실 특별한 그 행사로 그렇게 북한의 발표를 보더라도 파악되는데요. 이 관영 매체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은 이 노동당 역사상 이 특별 강습회, 이번과 같은 특별 강습회는 처음 열린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 알려지기로는 이 전국에서 주민 통제를 직접 담당하는 해당 부문의 말단 간부들까지 포함해서 수천 명이 참석한 것으로 돼 있고요. 여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당 조직이 당 중앙의 유일적 영도에 절대 복종하도록 기강을 세우는 것을 당 생활지도의 근본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이번 그 특별 강습회의 목적이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북한은 신종 코로나 사태 그리고 경제난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내부 사정이 굉장히 심각하게 어렵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가운데 사실 주민들의 말하자면 그 정권에 대한 이반이라든지 민심이 이반한다든지 이 때문에 이 그 권력기관들의 주민 통제에 문제점이 드러날 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그 장악, 국정 장악이라든지 리더십에도 위기감이 생길 수 있고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그 이제 말단 간부들까지 그 참석하도록 하는 특별 강습회를 열어서 이 간부들의 직무 태만, 기강 해이 이런 것들을 문책하고 또 국정 운영에서의 허점을 보완하는 자리로 만들었을 것이다. 이 특별 강습회를 이런 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총격 살해 당한 소식,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외교 장관 회의 소식, 그리고 북한 내부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헌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정입니다. 미국 역사에서 할아버지와 손자가 대통령을 지낸 경우가 딱 한 번 있습니다. 9대 윌리엄 헨리 해리슨 대통령과 23대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이 바로 그런 경우였는데요.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23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벤자민 해리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 벤자민 해리슨은 유명한 정치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해리슨가는 지금 애담스가나 케네디가처럼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가 집안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죠. 나와 이름이 같았던 증조 할아버지는 미국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혁명 지도자들 가운데 한 분이셨고요. 할아버지는 9대 대통령을 지낸 윌리엄 헨리 해리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존 스캇 해리슨은 연방 하원 의원을 지내셨죠. 난 1833년에 미국 중동부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났는데요. 오하이오에 있는 마이애미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법률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디애나주로 이사했는데 그곳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공화당에 들어가 정치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나자 1812년 전쟁의 영웅이었던 할아버지의 본을 받아서 자원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많은 공을 세우면서 나중에 준장 계급장까지 달게 됐죠.
전쟁이 끝난 뒤에 해리슨은 여러 공화당 후보들을 도우면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했습니다. 1876년에는 인디애나 주지사 선거에 도전했지만 당선되지 못했는데요. 4년 뒤에 인디애나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으로 선출됐습니다. 6년 임기를 지낸 뒤에 재선에 실패하면서 다시 변호사 생활로 복귀했는데요. 그 뒤 2년 만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게 됩니다. 역사학자 앨런 스페러 교수에 따르면 1888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벤자민 해리슨은 모두에게 차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당선되지 못할 것 같으면 해리슨을 지지했던 겁니다. 해리슨은 아주 인기가 많은 집안 출신이었고요. 남북전쟁에서 공을 많이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또 해리슨의 출신주인 인디애나는 지금 우리가 경합주라고 부르는 주였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는 주였던 거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인디애나 출신 정치인을 내세우는 게 중요했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1888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은 벤자민 해리슨 전 상원의원을, 민주당은 글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을 후보로 지명했다. 해리슨은 일반 투표에서 클리블랜드 대통령에게 약 10만 표 차로 뒤졌지만 선거인단 투표에서 크게 앞서면서 23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네, 벤자민 해리슨은 일반 투표에서는 뒤졌지만 선거인단 투표에서 233표를 획득하면서 168표를 얻은 글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을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앞서 1876년 선거에서도 러더포드 헤이스 후보가 일반 투표에서 지고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리해서 당선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선거 결과가 별 저항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이 취임한 1889년은 조지 워싱턴이 뉴욕에서 초대 대통령 취임식을 가진 지 100주년이 되는 해였는데요.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워싱턴이 아니라 뉴욕에서 해리슨 대통령의 취임식이 거행됐습니다.
During his presidency of just 4 years, the United States added 6. 해리슨이 대통령을 지낸 기간은 겨우 4년뿐이었는데 이 기간에 6개 주가 새로 미 연방에 가입했습니다. 미국 서북부 지역이 모두 미 연방에 포함되게 된 거죠. 1890년에 미 연방의회가 처음으로 포괄적인 남북전쟁 참전군인 연금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유권자들 가운데 남북전쟁 참전군인이 수백만 명에 달했기 때문에 참전군인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연금법안은요, 기본적으로 90일 이상 남북전쟁에 나가 싸운 모든 미국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남북전쟁 참전 군인 출신이었던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은 이 법안에 기꺼이 서명했는데요.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라이트 주립대학교에서 역사학과 교수를 지낸 앨런 스페러 박사는 이 법안이 큰 예산 낭비로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해리슨이 국내 정책 면에서 의회에 대해 충분히 지도력과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가 남북전쟁 참전 군인들을 위한 연금 법안을 통과시키게 했던 거죠. 연금제도 문제점은요,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 깨닫게 된 점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른다는 겁니다. 남북전쟁 참전 군인들이 얼마나 오래 살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연금 법안이 미국 정부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게 될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이 연금을 노리고 14살 난 소녀가 70살이 다 된 퇴역 군인과 결혼하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해리슨 대통령은 또한 관세를 사상 최고 수준으로 높이는 맥킨리 관세법도 승인했습니다. 이 맥킨리 관세법은 미국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미국 정부가 높은 보호 관세를 부과하자 외국 제조업자들이 미국의 상품을 수출하길 꺼려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기업이 일부 분야를 독점하는 사태가 발생했고요. 국내 상품 가격이 뛰면서 미국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줬습니다. 이 맥킨리 관세법은 셔먼 은 메이법과 더불어서 1893년에 미국 경제를 불황에 빠뜨리게 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어떤 종류의 통화를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을 기반으로 하는 금본위제를 취할 것인가, 은을 기반으로 하는 은본위제를 취할 것인가 하는 거였죠. 당시 의회가 셔먼 은 메이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연방정부가 매년 일정량의 은화를 발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었습니다. 당시 은화 사용이 미국 돈의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게 해리슨 대통령 탓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해리슨 대통령 말기에 이르면 미국이 심각한 불황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요. 해리슨 대통령이 물러난 뒤에 본격적으로 불황이 시작됐지만 미국이 불황에 빠지게 된 게 해리슨 대통령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1890년에 나온 셔먼 독점 금지법은 해리슨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The Sherman Antitrust Act of 1890 probably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법이고요. 독특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셔먼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명되면 법원이 3배 이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어떤 기업의 독점 행위 때문에 다른 기업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를 본 액수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이 1890년에 발효됐는데 지금까지도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교면에서 해리스 대통령은 매우 적극적인 정책을 폈습니다.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 사이에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1889년에 범리주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이 회의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또 미국 해군력을 강화하면서 태평양과 카리브해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One of the biggest elements in what we may call the new foreign policy.
우리가 1890년에 새로운 외교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미국이 현대 해군을 건설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때까지 미국은 해군이라고 할 만한 걸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리슨 대통령 때 와서 현대적인 군함을 건설하기 시작한 거죠. 해군력을 갖추면 외교 정책에 있어서 도구라고 할 만한 걸 갖게 되는 겁니다. 1890년대에 미국이 카리브해와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는데요. 해리슨 대통령 정권에서 미국이 하와이를 병합하려고 처음 시도했습니다. 당시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5년 뒤에 마침내 하와이를 병합하게 되는 기반을 닦은 겁니다.
해리슨 대통령은 뛰어난 연설가였지만 사람을 상대하는 기술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수만 명 군중 앞에서는 열정적인 연설을 했지만 너다섯 명을 앞에 놓고는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는데요. 이 때문에 굉장히 냉정하다는 인상을 주면서 얼음처럼 차가운 사람이란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런 태도 때문에 공화당 내 해리슨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892년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지만 해리슨 대통령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공화당 내에서 많은 정적들의 도전과 비판을 받으면서 해리슨 대통령은 워싱턴 정치에 지쳐가고 있었다. 또 아내 캐롤라인까지 결핵이 걸려서 생명이 유독한 상태였다.
His wife died in 1892. She had been ill.
해리슨 대통령 부인이 1892년에 사망했습니다. 결핵에 걸려서 상당한 기간 동안 병을 앓다가 사망했죠. 그래서 해리슨 대통령 자신이 재선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거에 나가긴 했지만 별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죠. 사실 맥킨리 관세법이 국민들 사이에 인기가 없었고요. 해리슨 대통령 자신도 그렇게 매력적인 인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리슨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재선에 도전했는데요. 결국 클리브랜드 전 대통령에게 큰 표차로 패배하게 됩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서 해리슨 대통령은 감옥에서 벗어난 것 같다고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4년 뒤에 공화당 동료들이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가라고 권하기도 했지만 이를 거부했습니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해리슨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별로 높지 않은데요.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 임기란 책을 쓴 앨런 스페러 교수 역시 해리슨 대통령을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하위에 올려놓았습니다.
He was a very decent man. I think
해리슨은 인품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해리슨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위엄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벤자민 해리슨은 남북 전쟁의 영웅이었고요. 가정적인 사람이었죠.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하위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재선되지 못했고요. 또 정책을 잘 펴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23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벤자민 해리슨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북한은 2022년에 31기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여기에는 6기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1기의 중거리 미사일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 2기를 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또 평양은 5년 만에 새로운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도발에 직면해 미국은 5월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15년 만에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위험한 분열이 발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 중 13개 나라가 이 결의안에 찬성했지만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결의안은 무산됐습니다. 6월 8일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프리 드로렌티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정치 담당 고문은 이 같은 거부권 행사는 북한의 위험하고 불안정한 행동에 대한 암묵적인 승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엔 안보리 13개 이사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용인할 수 없으며 모든 대량 살상 무기 확산에 대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려 하지만 이 두 나라가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제프리 드로렌티스 대사는 올해 초 러시아와 중국이 한계 없는 파트너십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거부권 행사가 이 기구의 집단적인 이익보다 더 크거나 우리 모두의 안전과 안보를 위한 다자적인 기관을 초월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평양과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용의를 다시 한번 표명했으며 외교의 길이 열려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은 또 동맹국들과 함께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양자적, 다자적 제재 이행을 추구한다는 것도 명확하게 했습니다. 제프리 드로렌티스 대사는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또 동맹국과 파트너, 그리고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해 또 비확산의 가치를 위해 쉼 없이 꾸준히 그리고 투명하게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